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길을 잃지 않고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19절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찬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물론 마음의 은혜가 없으면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그렇게 권면하였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간에 복종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역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가능한 그런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18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만이 가능한 그런 일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런 일뿐만 아니라 또 20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쳐야지 가능한 그런 일이고요. 또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은혜가 없이는 서로 간의 성도들이 피차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볼 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에 19절, 20절, 21절이 다 걸려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찬송과 그 다음에 감사와 복종, 이 세 가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가능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와 같은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와 같은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정말 신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아야 되고요. 오늘 특별히 20절과 21절을 각각 한 절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0절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20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자의 특징, 감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감사하는 것, 그거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혜택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 또는 표시, 그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도움을 베풀어주면은 그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를 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사도는 여기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받은 구원과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은 구원과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행위로서 얻었다고 하면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땅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땀을 흘려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 구원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품삯을 받지 않습니까? 저녁 때 품삯을 받을 때 그 일꾼이 그 품삯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루 종일 땀을 흘렸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마땅히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야 이렇게 나한테 받을 가치도 없는 나에게 이런 걸 주다니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일꾼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대학교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노동해가면서 저녁이 되었을 때 주인이 오늘 하루 일당 줍니다 하고 일당을 줄 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인이 안 주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꾼도 자기가 그 품삯을 받았을 때에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 감사가 아닌 것이, 이건 당연히 자기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만약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종에게 품삯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것은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품삯이 주어진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주로 여기거니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사도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주로 여기거니와 마땅히 주어야 될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은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로마서 4장 4절과 8절이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기술되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우리 죄인들은 하등의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저 일을 아니했는데도,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 복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복되다.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일에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저 받았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물론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곤 하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든지 말든지 인간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떠한 악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한히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한하신 존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죄가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죄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구 앞에 죄를 범했는가에 따라서 그 형벌의 경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보다 왕 앞에서 행하면요, 그 형벌이 대단히 중합니다. 왕 앞에서 잘못을 하면은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위엄을 훼손하는 그런 실수와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감히 하늘과 같은 왕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 아주 무겁지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거기 7장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에스더에 앉은 걸상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읽어보시면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만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왕후 에스더에 도움을 구하고자 어떻게 하다가 간청하는데 그냥 왕후 에스더가 앉은 그 걸상에 그냥 엎드렸어요. 마침 아하수에르 왕이 그 방에 돌아와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소리치기를,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 즉시로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하만을 그냥 데리고 나가가지고 나무에 따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하만은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변명이 얘도 주지 않았어요. 왕이 한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신하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하만을 체포해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사형시켜버린 것입니다. 왕 앞에서 한 실수 대단히 큰 것이지요. 왕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행동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라는 것이 인간의 눈에 작게 보여도요, 그러나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결코 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또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도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 구원은 실로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큰 것이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랬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도우신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하며 극심한 고통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곳에서 구출된 것은 큰 구원인 것입니다. 유다서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옥불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던져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것입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에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타락한 천사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논리적인 그것을 하나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 천사들은 이렇게 생명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부모님이 있고 그 위가 있고 할아버지 있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담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처음 시작할 때에 아담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다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개인이 다 그 생명의 본질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안에 온 인류가 다 있는 거죠. 이 탄생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나 천사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개개 천사들이 별도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대속의 개념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에는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의 마땅히 받는 그런 형벌과 같이 영원한 지옥 어두운 불꽃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구원인 것입니다. 굉장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지옥에서 구원해 준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대적으로부터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물론 이것 하나뿐인 것은 아니지요. 가장 크고 근원적인 것이 이런 지옥에서의 구출, 구원이지만은요, 그 다음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감사의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내세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주신 것, 이거 역시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비단 이렇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해를 비추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장마가 내렸는데요. 이처럼 시원한 비를 내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지상에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같이 모여서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또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을 보면 그 입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다 떨어진 성도는 그 입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20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범사에라고 하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20절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가 덧붙여져 있죠. 물론 확장해서 네 가지로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는 이미 했지요, 그죠? 누구에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그것은 범사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항상, 이렇게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세 가지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뜻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for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all things. 말 그대로 모든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요. 이거 뭐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 열거해 줄 수 없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쁜 일을 만나거나 환난과 고난을 심지어 당할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됨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여기서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감사하라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쁜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거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니까 또 감사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기뻐하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실라와 함께 바울은 밤에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이 우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같으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원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 고통스러운 것에 나를 가두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그 감옥에 갇힌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바울이 환난과 궁핍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진리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은 궁극적으로 다 선으로 변케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질병에 걸렸을 때든지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에게 이해가지고 크게 곤란을 당했을 때든지 그러한 어려움조차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과 아무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크게 선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진리를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이라고 그랬죠? Always, always, 항상, 언제나.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 한 번 딱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과거에 구원을 얻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체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따가 나중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면 그때 또 한번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평생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감사했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는 또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심지어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얻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예수님 빼버리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거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참 감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감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또 어떤 도우심, 지키심 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감사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나쁜 일이 생겨도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끊이지 않지요. 모든 일에 불평합니다. 매사에 불평합니다. 놀랍게도 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불평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은 천국에 와서도 불평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항상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감사하는 말도 늘 해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을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21절을 다루게 되는 것은 지난번에 15절부터 이 시작해서 21절까지가 5장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랫도록 다루었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21절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가능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있어야지 서로 간에 순종하는 또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항상 이런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로 휘포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순종하고 의무를 다할 것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각각이 서로 간에 자신들이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될 의무라든지 또는 순종, 복종을 다 이행할 것을 말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22절부터 보시면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가보면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6장 5절부터 가면은 종과 주인의 이 세 관계가 나오게 되거든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 관계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복종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중에 남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라 그런 의미로 복종하라는 뜻이죠. 만약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 가운데 아내의 그 위치에 있는 여인이 있다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 가운데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 이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주인에게 잘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교회에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종에게 위협적으로 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잘 대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런 서로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라. 비단 이런 여기 나오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직분도 있지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서로 다 잘 순종하고 의무를 다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서로 간에 복종을 하지 않지요? 왜 순종하지 않지요? 왜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은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있으면은 서로 간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그리스도인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발 아래 있도록 그렇게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교만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자만심이 가득하면은 피차 복종하라 이런 명령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데요. 교만이 여러분 마음에 사라져야지 이것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대신에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겸손에 반대는 교만이지요. 교만이 그 마음에 있으면은 서로 간에 존중할 수도 없고 또 서로 간에 순종할 수도 없고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눈초리를 한번 보세요.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면은요 얼마나 냉정하고 매서운지 모릅니다. 남을 멸시하는 교회 안에 그런 이 눈초리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요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서로 피차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종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 3절에 답이 있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만 있어도요 서로 피차 간에 화합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높은 자, 낮은 자, 부자, 가난한 자, 주인, 종, 남편 안에 누구든지 간에 남을 낮게 여긴다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한 말씀도 하였는데요. 이런 마음이 성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그 자신이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가장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였는데요. 참 얼마나 바울은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간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저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한다는 것은요. fear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 가운데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여기 경외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여기서 덧붙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언젠가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피차 순종할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고 여기서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주인이든지 남편이든지 장로의 직분이든지 또는 가난하든지 무슨 그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바로 위에 여러분 각각 바로 위에 상전으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전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내가 신앙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만 항상 잊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체이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에 지체들이 있지만은 이 지체들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죠.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연합해 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연합이 깨어지지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은 서로를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교만하면은 분열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낮게,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여 계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에 서로 순종하게 되면은 21절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울려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19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배웠고요. 또 피차 복종해야 될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 신자의 삶은요, 성령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으로도 도무지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성경의 권면들을 이행할 수 있지 은혜 없이 여러분 스스로 결심으로 해보려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면은 사도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 간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이 밤에도 고찰해 볼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 얻은 것 하나만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그런 자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충만한 은사와 은혜들을 내려와 주시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